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는 북한이 봉쇄 정책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31일 언급한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d we certainly, as we attempted in this last...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기존에 집행할 권한이 있는 제재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가장 최근 결의안을 시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분명 추가 제재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에 경고를 했지만 지난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제재안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최 기자가 먼저 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6일 미국이 이제 그 대북 제재 결의안, 북한의 그 탄도 미사일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부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이 그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지금 들으신 대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죠. 그 대사가 다시 한번 경고를 한 건데요. 북한이 그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은 반드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그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6일 그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제재 결의안을 미국이 추진했지만 중국, 러시아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결이 됐는데요. 북한이 그 7차 핵실험을 하면 반드시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요. 이것은 네. 그 실질적인 어떤 그 제재 차원의 그 효과보다는 그 명분 측면에서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 새로운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한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북 제재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 명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2017년이죠. 당시에도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해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그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그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거기에 또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북한이 또 추가로 핵 미사일 이런 것을 시험을 하게 되면 강력한 그 대북 제재 결의를 한다. 그리고 미국, 중국이 러시아가 합의를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설사 이번에 다시 그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을 하고 이것이 설사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명분으로 강력한 양자 차원, 독자 차원의 그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북한이 곧 뭐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과연 그 핵실험 준비는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모두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한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서 서울을 찾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미국 정부 평가를 다시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면서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모든 우발 상황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2018년이죠. 당시에 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 조치라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위성사진을 통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3번 갱도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핵실험을 할 게 아니면 굳이 갱도를 복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이 됐고요. 이례적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정황을 평가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시기만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한국의 대통령실도 북한의 그 7차 핵실험 움직임이 마지막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네. 북한이 그 풍계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고 또 핵무기를 만들고 나서 바로 그것으로 어느 나라를 공격할 뭐 그런 의도는 지금은 뭐 당장은 뭐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제 그 7차 핵실험, 지금 5년 만에 만일 하게 되면 하는 건데요. 7차 핵실험 하려는 의도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그 ICBM, 그리고 한 40여 개의 그 핵탄두를 이미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재진입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 본토를 타격할 역량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미국은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ICBM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건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그 한국,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그만 핵탄두, 전술 미사일에 쓸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핵실험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미국을 그 압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을 해서 일종의 그 미국과 그 핵군축 회담을 해서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2017년이죠. 당시에도 북한이 그 ICBM을 쏘고 또 6차 핵실험을 해서 2018년 그 다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그 미북 정상회담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그 쓰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뭐 180도 다르다 할 정도로 상당히 다른 정치적 그 성향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이 같은 의도 미국을 압박해서 제재 완화를 받아내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도 그렇지만 이 7차 핵실험은 이 실질적인 금지선,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ICBM 발사 또 핵실험 이 두 가지는 미국이 정해놓은 그 레드라인, 금지선이자 미북 간 신뢰 구축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남북정상회담 또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던 2018년에 북한은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북한이 그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올 들어서 무려 지금 6차례나 ICBM을 발사를 하면서 일단 그 레드라인을 넘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
현재 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그 국제적으로 좀 미국이 여력이 없고 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또 정권 교체 이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서 이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한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7차 핵실험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북한이 그 2018년에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그 3번 갱도를 복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한미 당국이 북한이 그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그래서 곧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또 미북관계, 동북아 정세, 이런 곳에 이제 북한 핵실험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한다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예. 5년 만에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그 2017년, 2018년 초에 그 굉장히 그 미북 간 대립이 심했던 그런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일곱 번째 핵실험을 하면, 그러면 이제 명실상부한 핵국가가 되는 건지, 이 핵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 상태에 있는 거를 소위 말하는 이 핵국가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북한이 벌써 이제 그 여섯 번 핵실험을 했고, 요번에 하게 되면 이제 일곱 번 그 핵실험을 하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핵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그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핵국가는 뭘 말하냐면 두 가지, 핵능력과 국제법적 지위, 이런 것을 가진 것이 이제 그 핵국가라고,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부 다 핵보유국, 핵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5개국이 그 핵을 능력도 갖고 있고, 또 하나 이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국제 평화에 대한 그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국가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 지위도 갖고 있고 핵 능력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핵 보유국입니다. 그러면은 국제법적인 지위는 없고 그냥 핵 능력만 가진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핵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제법적 지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핵국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핵능력 국가, 이렇게 이제 그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 핵능력은 뭐 어느 정도 좀 있지만 그 국제적 지위도 없고, 또 하나는 그 과거에 그 NPT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경력이 있고,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기존에 굉장히 중요한 국제질서인 NPT가 이제 파괴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7차 아니라 8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보유국은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이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의 3대 핵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또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이런 그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들을 말을 하는데요. 2006년에 네. 북한의 1차 핵실험 뒤에 열린 미한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확장 억제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요. 2009년부터 이제 미국이 매년 그 한국에 대해서 이런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매년 재확인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의 윤석열 정부, 올해 출범한 이 윤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이런 확장 억제 노력이 미흡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천명을 했고요. 네. 특히 그 지난 4년 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이 협의체 재가동에 합의가 됐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또 그 한 미한 그 군사 훈련도 강화하는 이런 방안들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국의 박지원 국정원장 이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는데 중국은 과연 그 진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그러면 중국은 같은 입장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중국은 뭐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 그렇게 보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지원 지금은 물러났죠. 그래서 그 전 한국 국정원장이 그 한국 언론하고 5월 7일 날 그 인터뷰를 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북한이 그동안 그 외교 경로 이런 걸 통해서 수차례 핵실험 자제를 북한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안 듣고 있다. 이런 취지의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이 그런 본심이 무엇이냐 이런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역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핵실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면은 이 문제가 그 한반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동북아의 그 안보 상황이 변합니다. 그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한 간에는 그 핵 확장, 핵 우산이 강화되는 건 물론이고요. 전략 자산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한국, 북한이 그 핵무장 이런 것이 되면 일본이 그 재무장할 수도 있고 그 여파가 그 타이완에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사실 굉장한 이것이 그 악재죠. 그 나쁜 얘기 소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그 북한 핵실험을 막아서 동북아의 이런 그 안보 상황이 연쇄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맞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같은 압력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그 같은 압력에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러면 이제 북중 관계가 좀 뭐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까? 뭐 여전히 예전처럼 뭐 좋은 관계로 그냥 갈 수 있을지요?
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북한 핵 실험에 압박을 가해왔고요. 한 예를 들면 이제 2017년이었죠. 북한의 핵 실험 뒤에 그 유엔 안보리가 그 강력한 대북 제재를 채택할 때 중국도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중국이 이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았으면 오늘날과 같은 엄격한 대북 제재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을 하면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입장인데 지금은 그때 2017년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지 이 부분은 여전히 그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는 2017년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중 전략 경쟁 굉장히 그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비판하면서 외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과 북한 관계가 더 밀접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과연 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의문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따라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단행이 되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여기에 따라서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매우 흥미로운 그런 대목입니다.
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 하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지금까지 나온 언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아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은 아마 세 가지 정도의 그 대책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들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처음 그 아까 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아마 네. 그 거부권 부결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은 아마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미한 간 또 미국 일본 간의 구체적인 그 핵확산, 핵우산을 그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자산 무슨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폭격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 한반도에 배치하고 또 미한일 관계도 계속해서 지금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입장이고요. 설사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안보리 차원의 그 대북 제재가 부결이 되더라도 이를 명분 삼아서 북한의 그 국제법 위반 이런 것을 계속 부각시키고 한국, 일본, 유럽,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과 합세해서 독자 차원의 대북 제재 이행 이런 것을 상당히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이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이 세 나라가 공동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그런 성명이나 나온 것은 상당히 그 흔한 일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한일 3국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이제 성명을 낸 것은 드문 일인데요.
예.
27일 날 그런 그 성명이 나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한국의 그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일이고 역시 이것은 북한의 그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어느 한 나라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미한일 3개 그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내서 이것이 그 한 목소리를 내는 국제사회의 그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그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성명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세 나라가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얘기는 뭐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닌데 이번에 이것은 뭐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에 그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바락 오바마 전 정부 또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는 다른 어떤 그 실용적인 접근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측에 거듭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체 그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그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전임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관심이 낮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뭔가 지금 큰 일을 저지르지 않는 한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문제에 이런 그 대화만 제의해놓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그 입장을 계속 보일 것이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의 그 전략적 인내는 결국에는 북한의 그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지 못한 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갔다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북한의 지금 1년 넘게 아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움직임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미한일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3일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당연히 뭐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한일 그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이제 3일 그 서울에서 만나서 북한의 그 7차 핵실험 그 준비 동향 그리고 그 대응책을 그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성 김 그 미 국무부 그 대북 특별 대표 그리고 한국의 김건 한반도 평화원석 본부장 그리고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그 아시아 대양국장이 만나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그 7차 핵실험 준비 상황 여기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대응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그 방어력, 억제력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 이 같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중국이 뭐 보조를 맞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북한 핵 문제 풀려면 뭐 여전히 중국의 협조는 필요한데요,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과거처럼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지금 이런데 이 기자가 보시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런 그 평가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그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협조할지 굉장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과 경쟁도 하지만 협력할 분야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핵 네.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국에도 이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초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을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미국 주도의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북한도 이런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도 그 북한으로 인해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영내 불안정이 초래되는 걸 원치 않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그 현재 진행되는 그 미국과의 패권 경쟁 이런 걸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2일부터 평양 등을 봉쇄했는데 최근에 봉쇄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말을 잠깐 들어보죠.
29일 날부터 평양의 경우에는 종합시장, 옥류관을 포함한 식당, 공공기관이 모두 문을 열었다고 그러고요. 그동안 이동통제 결정 이후에 평양하고 국제전화가 안 됐어요. 교환원들이 출근을 안 해서. 그러나 29일 이후로는 평양과 단둥 간에 국제통화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의 경우는 일상적인 코로나 통제를 제외하고는 긴급하게 내려졌던 이동통제는 대부분 해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한에서는 5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정치국 협의회를 열었는데 이 봉쇄 완화 조치가 여기에서 결정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12일부터 평양 원산을 포함해서 도시를 굉장히 그 꽁꽁 묶는 일종의 봉쇄 조치를 했는데요. 29일을 기해서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북한의 그 관영 그 매체 이런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날 5월 29일 날 그 정치국 협의회를 열어서 그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북한이 아마 그 29일 날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방역 상황을 좀 완화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발표를 보면 코로나 확진 의심자인 발열자는 계속 생기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이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공식으로 인정한 이래 코로나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규 발열 환자 규모가 1만 8천명에서 17만 4천명, 29만 6천명, 39만 3천명 이렇게 급증을 하다가 최근에는 10만 명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2일 자료를 보면 전날 밤까지 전국적으로 9만 6,610명의 신규 유혈자가 발생했고 4월 말부터 6월 1일까지를 보면 총 383만 명의 유혈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열자는 9만 명 정도인데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발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기심을 갖는 그 분석가들이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벌써 지금 저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다 휩쓸고 지나가서 과학자들은 벌써 그 이 정도 발생을 하면은 몇 명이 그 환자가 되고 몇 명이 그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런 것을 다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발표를 보면 지난 27일까지 5월 27일까지 사망자가 69명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작은 숫자인데 예. 1일부터 6월 1일부터는 아예 그 발열자 열이 나는 사람의 숫자는 발표를 하지만 사망자에 대해서는 아예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 한국이나 미국의 이제 과학자들은 그동안에 여러 그 코로나 사태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아마 북한에서도 이 정도 발열자가 이 정도 수십만 명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아마 확진자 진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아마 천만 명 정도는 될 것이고 사망자도 그것보다 훨씬 많아서 최소한 3만 명 이상 그 사망자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보다도 식량난을 걱정해서 봉쇄를 풀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하는 주민보다 배고파서 죽는 아사자가 더 많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북 소식통은 충분한 식량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고 그래서 봉쇄 해제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는 상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인데요. 여기에다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북한 내 식량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도 최근 북한의 코로나 상황으로 외부 식량 도입이 축소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수입이나 식량 지원 방식으로 부족분을 만회하지 못하면 북한의 가정들이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북한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약품을 공급했는데 이 약품 공급은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북한은 뭐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믿어주는 그 외부 한국이나 미국 그 전문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중국에서 이제 수송기 석 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아마 수송을 해서 군인들을 풀어서 이것을 분배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 관영 매체를 보면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은 그 주민들 보고 그 아프면은 그 버드나무 잎을 우려 먹고 또 아프면은 청심환을 먹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걸 네. 볼 때 아마 그 약품을 뭐 수입을 해서 분배를 했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약품 부족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사망자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신을 보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백신 공급을 제안을 했는데 북한은 여기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왜 이렇게 철저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네, 북한이 뭐 구체적인 이유나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궁금증만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또 한국, 미국 등도 북한의 백신 지원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서서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지난해 또 올해 북한에 백신을 배정했지만 북한은 받질 않았습니다.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고요. 또 중국산 백신은 다른 나라에게 양보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받질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산 백신인 그 화이자 백신 또 모더나 백신을 선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연 북한이 왜 외부 세계에 그 백신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궁금증이 있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백신 지원을 받아라. 그것도 백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좀 관련 정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북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약품을 공급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내에서도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 의심 증세로 군인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요. 네. 북한 그 조선중앙TV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 42명 가운데 한 명이 군인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그 군의 특성상 군부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2일에 처음 그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정한 뒤에 군부대가 확산의 유력한 진원지로 꼽혀왔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이 총 2만여 명이 동원되는 등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기 때문인데요. 이 일각에서는 열병식에 참가했던 군부대에서 관련 증상이 나타났고 이동 제한 등 조치가 내려진 정황이 감지됐다. 이런 관측들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된 소식과 함께 미한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사태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쓰는 말 중에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 나타나는 현상과 상황 속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는 신조어라고 불러요. 신조어 중에 혼밥, 혼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먹는 술이라는 뜻이에요.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면 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던 문화도 이제는 혼자가 편한 시대로 바뀌고 있나 봅니다.
Now I'm no longer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Hello.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혼밥 혼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게 혼밥이나 혼술을 할 때 배경음악으로 잘 어울릴 법한 재즈곡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점점 메말라가고 삭막해져 버리는 현실을 이 푸른 달에 비유한 곡, 푸른 달, 나 혼자 서 있는 걸, 내 마음에 꿈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걸 봤니? 라는 가사의 블루문, 빌리 할러데이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바버샵 그룹이라고도 부르고 또 아카펠라 그룹이라고도 부르는 더 코데츠의 음악과 함께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바버샵 쿼텟의 영향을 받은 4인조 남성 그룹이에요. 밀스 브라더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18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던 이발소 사중창을 이 바버샵 쿼텟이라고 부른다는 얘기 나눴었는데요. 혹시 이 용어가 아직까지도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밀스 브라더스 음악 중에 바버샵 쿼텟의 색깔이 아주 잘 묻어나 있는 곡 하나 잠깐 들려드리면서 다음 얘기 이어갈게요. 당신이 16살이었을 때라는 제목의 When You Were Sweet 16.
I love you as I never loved before. Since first I met you on the village green, come to me ere my dream of love is o'er. I love you as I love you when you were sweet, when you were sweet 16. I love you as I never loved before.
Since first I met you on the village green. Come to me, ere my dream of love is old.
이렇게 각자의 파트 화음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음악을 이발소 사중창, 바버샵 쿼텟이라고 부른다는 얘기 몇 주 전에 나눴었는데요. 바로 이 이발소 사중창을 제대로 이어받은 그룹이 바로 방금 들으신 노래의 주인공 밀스 브라더스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4명으로 구성된 밀스 브라더스는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4명이 모두 한 형제예요. 1910년 존 주니어가 태어난 것을 시작으로 1912년에는 동생 허버트, 그리고 1913년에는 해리, 1915년 도널드까지 1년에서 2년 차이로 태어났던 밀스 형제들은 타고난 음악적 재능으로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주로 교회의 합창 단원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의 공연을 펼치곤 했는데요. 바로 이 밀스 형제의 아버지가 이발사였기 때문에 이 앞서 얘기했던 이발소 사중창을 직접 체험하며 자란 그런 형제들이었던 거죠. 이들이 바버샵 쿼텟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가수가 된 데는 이런 배경의 영향이 아주 컸는데요.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맏형이었던 이 존 주니어가 18살이 되던 1928년 라디오 방송국에 밴드로 고용되면서 그들의 음악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 1931년 드디어 첫 녹음을 해요. 그런데 이 첫 녹음과 동시에 100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 기록을 세우게 되는 곡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호랑이를 잡아라 라는 다소 이색적이고 재밌는 가사가 이 밀스 브라더스의 화음을 통해 또 밝고 경쾌한 느낌이 아주 잘 표현된 타이거 렉.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Hold that tiger, hold that tiger, hold that tiger, hold that tiger, hold that tiger. Where's that tiger? "호랑이를 잡아. 그 호랑이가 어디 있어? 어? 여기 그 호랑이가 있어. 그 호랑이를 잡아." 이런 재밌는 가사의 타이거 레그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1917년에 작곡돼서 오리지널 딕시랜드 밴드가 1918년 녹음한 이후 미국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그런 곡입니다. 이후 1929년에는 듀크 엘링턴, 그리고 1930년에는 루이 암스트롱이 이 곡을 녹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1931년 밀스 브라더스가 드디어 이 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유독 미국 사람들은 그 어떤 가수의 버전보다도 이 밀스 브라더스의 이 버전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첫 녹음 앨범부터 전국적인 인기를 차지하게 됐던 밀스 브라더스는 이후로도 뭐 이별의 블루스라는 제목의 굿바이 블루스나 그 누구의 연인도 아니에요 라는 제목의 Nobody's Sweetheart 등등 발표한 수많은 곡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죠. 이렇게 초창기에 발표된 밀스 브라더스의 음악들은 바버샵 쿼텟의 영향으로 이 반주에 사용되는 특별한 악기가 없이 주로 기타 하나로 대부분 음반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화려한 밴드의 반주가 없어도 그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화음만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연출이 가능했던 밀스 브라더스의 노래에 그 시절 미국 사람들은 큰 환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타이거 레그만큼이나 밝고 경쾌한 노래, 당신은 지금 그 누구의 연인도 아니에요.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라는 가사의 Nobody's Sweetheart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다 들려드리지 못한 밀스 브라더스의 음악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re nobody's sweetheart now. They don't baby you somehow. Fancy hoes, silken gowns. You'd be out of place in your own hometown as you walk down the avenue. The marshal won't believe it, you. Painted lips, mascara eyes, wearing a big bird of paradise. It don't seem wise somehow. You're nobody's sweetheart. Silken gown, you'd be out of place in your old hometown as you walk down the avenue. New. The marshal won't believe it. You. Painted lips, mascara eyes, wearing a big bird of paradise. It don't seem wise somehow. How you're nobody's sweetheart.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유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ight and early. Bright and early입니다. When you are going on a road trip, it's a good idea to get on the road first thing in the morning.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게 좋은데요. 교통 혼잡도 피하고 목적지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샘과 키아나는 필라델피아에서 DC로 여행을 왔다고 하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들과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s phrase is bright and early. Bright and early. 잘 들어보세요.
You guys woke up bright and early today to get here.
3-hour ride, so.
You guys were off on the road bright and early today. Did you have any snacks on the way? Breakfast?
Breakfast.
If you want to call it that.
Yeah.
McDonald's?
Wow. Some bag of chips, Wawa, you know.
Bag of chips for breakfast?
Fruit. I had fruit and cheese.
Okay, well, you know what? Have fun.
샘과 키아나는 필라델피아에서 DC까지 운전해서 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You guys woke up bright and early today to get here. You guys woke up bright and early today to get here.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거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3시간이나 걸리니까 일찍 일어났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You guys were off on the road bright and early today. Did you have any snacks on the way? Breakfast? 아침은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고속도로 편의점에서 키아나는 과일과 치즈를 사 먹고 샘은 bag of chips. 아침에 과자를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bright and early인데요. Bright and early means very early in the morning, at dawn. Bright, B-R-I-G-H-T, bright는 밝은이란 뜻이고요. Early, E-A-R-L-Y, early는 일찍이라는 말인데요. Bright and early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guys woke up bright and early today to get here.
3-hour ride, so.
You guys were off on the road bright and early today. Did you have any snacks on the way? Breakfast?
Breakfast.
If you want to call it that.
Yeah.
McDonald's?
Some bag of chips, Wawa, you know.
Bag of chips for breakfast?
Fruit. I had fruit and cheese.
Okay, well, you know what? Have fun here.
네, 본문 한번 다시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긴 여행이 될 테니까 아침 일찍 떠나야 해.
It's a long trip, so we'll have to start out bright and early.
오늘의 영어 표현, bright and early. 아침 일찍, 새벽부터 라는 뜻의 bright and early.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